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일까?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첫 믿음의 길에서부터 미디안 출신으로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그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모세가 좀 자기 가이드가 되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반드시 먼저 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곳까지 막 가는 길에 있어서 뭐 광야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거는 그 무슨 마술처럼 뭐 그냥 휙 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위험해 보이는 그 홍해 이 사이를 걸었어야 됐고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길로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현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미리 그 길들 다 만드시면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만드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여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를 여셨고 알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르시는 방향, 그 구원의 길을 열었기에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지혜와 실패와 어떤 경험들을 서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그 어려움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삶이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 묵상을 통해 되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14장까지는요.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불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 이 백성 전체가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바로 그 가나안의 입구에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이제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그 사건의 내용과 그 이유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그 신명기 1장 2절을 참고해 보면요, 그 거리가 열 하루 길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게 나오죠.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도보로 11일이 걸리는 거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른 경로, 그 시내산 지금 우리가 시내 광야 쪽에서 올라가는 그 경로로 따지면 그 에돔 족속이 있는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규 해석을 갖고 볼 때는 세일산 동쪽이 이 가데스바네였기 때문에 세일산을 통과하지 않고도 이제 거기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여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뭐 11일 길이라고 해도 막 후루룩 올라간 게 아니라 걸어서 11일 길이라는 게 충분히 쉬고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갔을 때 그 길 정도라는 거니까 그 여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 속도도 느려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체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뭐 20일 내지 한 달 정도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그 벅찬 감격들을 누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희망을 품고 떠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백성들에게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뭐 그 길이 뭐 고생스럽다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고 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디까지 그 지경이 이르렀냐면 그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경고로 막 불이 내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불평하다가 뭐 고기를 줬는데 고기 먹다가 막 죽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불편을 토로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알아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살펴왔는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의 여정을 볼 때 타당한 불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에서 그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그건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든 결국 거기 4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편과 불평등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먼저 그 다음에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탄과 같은 이집트를 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에 물이 없는데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불편에 의해서 막 항의하고 막 불평불만 같은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시내산을 떠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그 길지도 않은 시간 속에 막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 내리고 이런 이유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장에 나오는 두 번째 그 불평 불만 사건의 공통점을 그러니까 두 번의 불평 불만 사건의 공통점을 잘 보면은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그 오는 과정의 불편을 항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도가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욕심, 정욕, 탐욕이었어요.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렇게 실컷 먹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이거 분명히 말하죠.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막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나누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라는 거죠. 만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뿌리에는 그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욕심을 채우다가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부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탐욕 속에 행하는 그런 행동이 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은 결국 이런 일들, 이 불평불만의 일들이 13장, 14장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뿌리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다가 불이 내리는 사건, 그러니까 다베라 지역에서 벌었던 사건이었는데 4절 이후에 탐욕으로 징계를 받는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굳이 이방인들의 불평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라는 걸 지금 기록하는 걸 볼 때 결국 불평 불만은 어떤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또 이건 강한 전염성이 있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순종하던 이들까지도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며 나아가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목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 공동체 속에 거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같이 걷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목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여기에 있는 목적을 아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한 공동체죠. 그런데 그런 한 공동체 속에 거하면서도 그 출애굽의 그 기적을 보고 편승한 이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지금 이걸 하시는지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적과 이런 어떤 능력들만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기대만 지금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 각자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를 더 책임지고자 하는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목적을 향해 정말 값어치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값어치 있는 땀이 의미 없는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비롯한 함께 헌신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비록 힘겹고 고생스러워도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 이 땀 흘림을 가치 있게 지켜가고 또 그 길을 걷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목적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찬 불평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로운 땀 흘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땀 흘림인데 땀 흘린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힘들어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평불만에 감염이 되면 힘들다는 그 감정에만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는 사실 이런 상황을 통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막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저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는 리더들의 마음은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스스로 작아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실 뭐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있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어제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앙의 기초의 길은 무슨 양탄자가 깔린 길을 가는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방향은 알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심지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오해가 풀리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 뭐 불평과 불만과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일은 아니죠. 절망하지 말고 또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길 속에 함께 우리가 굳건히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감당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한 꿈을 꾸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속에서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한 방향 정렬을 위해서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그런 그 이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교회 소개반 같은 모임을 하게 됩니다. 교회 소개반을 통해 우리가 가는 이 부르심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길을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정했고 이 길을 걸을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한 공동체에 속하긴 속했는데 결국은 이 방법을 쓰는 이유와 의도들을 모르니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함께 애쓰고 땀 흘려야 될 때 정말 이때 힘을 확 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 지금 본문의 이방인들처럼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고 말 수 있어요. 줄다리기를 할 때 다 매달려서 열심히 당기고 있는데 어느 팀이 이깁니까? 그 힘이 딱딱 모아지는 팀에게 승리가 가는 거죠. 다 땡기는데 땡기는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힘은 힘들어주고 손이 까질 정도인데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고 했죠. 믿음의 길은 혼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늘 말하듯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딱딱 맞춰서 힘을 주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모세가 이제 거의 뭐 죽음의 일을 지경으로 뭐 힘들어하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로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나라 형태 자체가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비전을 알고 함께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감동하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비전, 한 사명으로 저들을 부르셨고, 모세만 알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이 성막에 모이지를 못하였었어요. 뭐 일부러 안 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회막으로 모이지 못했고 두 명이 바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진영에서 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68명은 다 모였는데 두 명이 바깥에 있었는데 또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지금 그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모형 뭉쳐있는 지도력,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11장 27절부터 보면 이래요. 소년 하나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했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소년이 전하는 말을 듣고는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그대로 둬선 안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애매한 일이죠.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모이라고 그랬는데 모이지 않은 두 사람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쪽에서도 생겨버렸으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잘못하면은 이 뭔가 지도력이 분산되고 아 누구나 다 하나님과 이게 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29절, 11장 29절.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뭐 예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본질을 빗나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게 하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그 의도를 알게 하셔서 모두가 그 부르심을 알고 나아가는 그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인 거죠. 1,000명의 길을 떠나는데 그들이 가는 목적과 목적지와 방향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집단은 참으로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혼란 속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관광을 하나 다녀도 그 관광 그 회사 같은 데서 사람들 모으면 깃발 들고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런데도 낙오되는 사람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더 복잡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 모두가 우리가 목적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어떤 길을 따라 어떻게 갈 거다라는 방향을 알고 그 방법을 안다면 저들이 비록 다 흩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각각 제 길로 가는 게 아니죠. 그건 혼돈과 패닉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어딜 가든 주어진 목적과 거쳐야 되는 길들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성경이 주는 원리를 따라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또 특정 리더나 재직들만 교회에 나갈 바를 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그 뜻을 알고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받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버른 시티 교회를 세운 목적과 사명을 스스로 직접 알고 그 초대를 받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공동체를 믿음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돼서 성도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요, 목사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사명들을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함께 다니며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리더인 그 목사의 뒤통수만 보고 목사가 가는 것이 어디든지 아멘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주도성을 갖는 성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주도성을 가진다는 게 고집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약속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돼서 비록 목사가 앞에서 넘어져도 누구라도 그 길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가 이 리더가 되고 모세가 될 때 서로 함께 한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점을 주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역할도 주셨죠. 제사장 지파 누구, 레위 지파 뭐 딱 주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약속과 역할과 그 책임들을 다 알게 하셨고, 그래서 성도된 백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 족속들, 가족들, 그 팀들에 속하게 하셨고,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목적을, 그 의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있으면서 늘 뭐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이는 것까지는 하는데 자신이 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와 이 교회의 사명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약속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배 참가자여 자칫 구경꾼만 될 수 있어요.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가운데 나아가는 동역자여 한 식구가 아니라 지금 뭔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 지금 본문의 이방인처럼 뭔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혼란을 일으킬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은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이 과거를 되돌아볼 때도 큰 마음 앞에 어떤 상처나 또는 어떤 그런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담지 않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때마다 뭐 수련회도 가고 뭐 이런저런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뭐 어린애가 죄를 지어야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뭐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또 뭔가를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거기에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픈 상처와 고통들이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억 속에 억지로 기억을 하면 아픔이 있지만 그게 막 내 삶을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경험이 돼서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지혜를 주기도 하니까 이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속되게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셀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이미 주신 방향과 방법이 분명하니 이거를 좀 더 우리 시대에 맞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신 길을 걷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머물 때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할 때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다 들어갈 때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인 걸 알죠. 신의 산에 머물 때는 그래도 한 곳에 정착을 한 상태로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도 듣고 그러니까 좋았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 이후에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그 말씀의 가치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처럼 살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은 스스로 이 믿음의 대가를 믿음으로 지불해야 되는 믿음의 실제 그 현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머물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의 현장은 다수의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와 느낌을 따라 막 그 흘러가고 쓸려가고 유행 따라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성도로서 거기에 바르게 서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과는 반대로 걸어야 되고 저들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거할 때 자꾸 저항과 반대를 느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는 정상적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명을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교회당에만 모여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그 보내 받은 터 그 어두운 땅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런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빛을 들고 나아가 어둠 속에 가로등처럼 곳곳에 어두울수록 가야 되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갈 터는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고 우리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거 이전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둠 속 세상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해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은 실제적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실전의 경기, 실제적인 전쟁과 같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 뒤처지거나 뭐 낙오하거나, 왜냐하면 전부 절이 흘러가니까 막, 야 이거 하나님 부른 대로 가다가 나 이거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완전히 실패하고, 야 이거 완전히 이거 걱정되는데 두려운데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닌 것을 타협하는 그런 갈등이 막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갈등이 생기는 거는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뭐 이게 잘못된 기대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그 사명을 알기에 사명자로 서기 위한 순종을 위한 갈등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잃지 않고 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오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는 이런 갈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미 세상에서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해 갈등조차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거나 이미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 가치대로 살아가면 너무 당당하고 뭐 뻔뻔하리만큼 수치심도 없는 이런 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가 보여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그 약속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결국은 던져져서 그렇게 순교하는 일이 오게 되더라도 내가 손해보게 되더라도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결단에서 우리가 자꾸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그 갈등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빛된 삶을 자꾸 포기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난 마음에 찔리니까 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사는 거죠. 저 사람도 그렇고 뭐 이장로도 그렇고 저 목사도 그렇고 뭐 저 집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떡하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국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조차 없어질 거예요. 하, 참 이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면서 그동안 뭐 우리가 일반 교회를 다닐 때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분명한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수 없는 갈등과 분노와 의문과 핑계와 변명들이 떠오르고 막 별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뭐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민수기 이런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단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이 막 죄다, 또 막 이런 게 뭔가 아 뭐 아닌데 이렇게 막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깨닫게 될 때 이제 분명히 마음속에 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전쟁이 있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 어찌됐든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내가 변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탁 순종하기 뭐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 갈등만 가지고 결국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 핀매와 변명을 대게 되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편치 않죠.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건 나도 아는데, 내 양심이 알고 내 영혼이 아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걸 안 듣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손가락질을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해가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갈등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끝까지 결국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고집하고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말하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결국 6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훈련이 그저 듣기만 하고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론 싸움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바꾸고 그래서 결국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비롯한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로 약속한 이 약속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고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이것을 맛있게 재밌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이 꿀이 많은 이 저 이 꽃에 벌들이 모이듯이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을 때 많이 갈등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아우성치고 성령님께 따지고 또 그래서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해야 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옛사람 습관 이 태도 이런 걸 다 쪼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기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말씀을 알매에 있어서도 홍해를 건너는 그런 구원의 기적적인 신앙만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민수기가 보여주는 이 성도된 이 광야의 여정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홍해에 앉아서 하나님께 홍해 갈러라 붙여라 갈러라 붙여라 이런 식의 생활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그런 신앙에만 머물면 홍해를 가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알고 자꾸 이제 이 지팡이 활용법 뭐 어떤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바뀌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설득해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시간의 양도 늘리고 생각의 그 어떤 시간도 많이 늘려야 돼요. 읽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이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적어도 하루에 11조? 24시간에 11조. 그 정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매일 정말 30분 정도라도 우리가 이미 한 방향 정렬이 돼서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하루에 30분 정도만 한번 고민하고 한번 그런 이 가이드된 대로 읽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생각이 곧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11조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또 이제 30분의 그 묵상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들은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 가치를 따라 실천해가고 그 반대로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것들과 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의 가치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불평과 불만이 자꾸 많은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불편함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그 생명의 길들을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들이 있다면 왜 믿음과 구원의 감사의 길에서 자꾸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성도들이 보내를 받은 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차 욕심으로 살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도록 보내진 거고, 그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길을 만드는 그런 존재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보내받은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의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아는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거고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공간에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그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터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시는 뜻 앞에서는 순종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을 대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고,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스스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쏟아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된 자가 우리고,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시고 이끄신 그 뜻을 따라 고민 없이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더 희생하고 바르게 희생하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추락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깨어서 달려가십시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스스로 지치고 또한 남을 지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함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고자 갈등하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다가 이제 끝까지 내 길을 가고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땀을 흘려야 하며 수고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길도 있으나 그 길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걷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나는 어둡고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져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된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 길이 고행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로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자꾸 나도 모르는 불평과 불만이 저항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로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